예,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다가오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포로가 끌려온 지 70년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고,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수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바사 페르시아 때가 이제 나중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이 멸망할 때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남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 제국이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죠. 이 헬라 제국은 성경에서는 수염소다 이렇게 나와 있죠. 머리에 뿔이 난 수염소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또 나중에는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난 뒤에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네 개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 하면, 첫 번째는 헬라 제국이 시작된 마게도냐 그리스 쪽에 한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 불리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있죠, 그죠? 그 시리아 근방을 차지한 나라가 있고, 네 번째 나라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애굽을 차지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거대한 국제적인 국가였는데, 세계적인 국가였는데, 그리스 쪽에, 그 다음에 터키 쪽에, 그 다음에 시리아 쪽에, 그 다음에 애굽 쪽, 이집트 쪽에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이세 번째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왕,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북방의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이기 때문에 북방의 왕. 그리고 애굽 쪽은 남방의 왕 이렇게 불리는데, 이 북방의 왕들 중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참 잔인하고 교활하고 특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11장 11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왕이 바로 이 북방왕, 시리아 쪽에 있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를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지키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수천 명이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살해당,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리아 왕, 북방 왕, 에피파네스 왕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에피파네스 왕, 북쪽 왕, 북방 왕, 시리아의 왕이 얼마나 교만한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에피파네스 왕, 북방 왕, 시리아 왕이 얼마나 교만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36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예. 북방왕이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의 왕, 에피파네스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사람 거 빼앗고, 짓밟고,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고,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랬다. 자기가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 더 크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했다. 하나님이 이 에피파네스 왕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일 때까지 끝까지 이 사람은 평생 너무나 교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에피파네스 왕이, 시리아의 북쪽 왕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부터 45절까지는 결국에는 이 에피파네스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리아의 동북쪽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자 자기가 신처럼 높다고 생각했는데 반란이 일어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러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교만하고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했던 이 에피파네스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특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직접 대적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젠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바사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백성들이 좋아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바사도 헬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헬라도 네 개 나라로 나눌 것인데 그 중에 시리아 쪽에 있는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다가 짓밟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에피파네스가 있을 때 엄청난 박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싸우는 천사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수호천사 미가엘을 보내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끔찍한 환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환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자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극심한 핍박,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도 땅의 티끌,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도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거겠죠. 그죠?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부끄럽게 버림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있었던 상황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원래 뜻은 그렇게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지혜로운 자 뭐냐면요. 우상에 물들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준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예,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벌어질 때 그런 속에서도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한 사람,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는 구약시대의 말씀이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 적용할 때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즉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절입니다.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간직하고 봉합하라, 이 말은 봉투를 붙이란 말인데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죠? 예, 이 말씀은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다니엘이 살았던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은 내 쪽으로 나고 그 중에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0장, 11장, 12장의 예언 그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역사 이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중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처음에 오시는 거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재림을 앞두고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구약시대처럼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끔찍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만 재림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의 교훈을 잘 받아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박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극심한 박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가끔 이제 뭐 남편이 핍박하거나 직장에서 핍박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대대적인 핍박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핍박이 있죠.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핍박보다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예. 유혹이 더 많아요. 예. 핍박은 견디는데 유혹은 사람들이 더 쉽게 잘 넘어갑니다. 각종 욕망을 통해서 말씀을 불신하고 세상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핍박도 이겨야 되겠지만은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 돌밭에 뿌려진 씨는 바로 핍박과 박해를 박해에 무너진 믿음을 말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핍박은 이기는데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이 어떤 유혹인가를 잘 돌아보고 그런 유혹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을 잘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핍박과 박해를 잘 이기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혹도 제가 잘 이기길 원합니다. 핍박보다 무서운 유혹을 잘 이기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핍박과 혹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변에는 핍박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 유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 홍익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떠한 것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기고 또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홍익의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결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수능 본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또 하고 있는데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확정된 아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직 학교가 확정되지 않아서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대학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빨리 대학을 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그 가족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번에 수능 본 아이들, 대학 입학하는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수능 본 아이들이 지금 한참 대학 문제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대학이 아니라 정부가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참 고난의 때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모든 가족들 보살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 스리랑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는 나라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듯이 나라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었죠. 예, 이 스리랑카는 완전히 나라가 파산해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정부가 정직하게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합시다.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도록 정직하고 또 깨끗한 정부가 되도록 그래서 스리랑카가 파산해서 국가 파산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스리랑카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스리랑카를 축복하고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리랑카가 국가 파산에 이르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리랑카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스리랑카 정부가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헌신적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스리랑카 정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국가적 파산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 없는 것은 또한 이런 어려운 때에 이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더 깨어있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도와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스리랑카에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주셨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홍익의 모든 권속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홍익의 모든 권속들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중보해주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며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